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속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심어하시는 교회에 한 남자 청년이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는 메일을 보냈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제가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착하고 진실하고 믿음이 좋은 이 아름다운 자매입니다. 얼마나 제가 그녀에게 마음이 기우는지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고 그 자매만 보면은 할 말을 다 잊어버리곤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자다가 꿈속에서 그 자매를 강제로 범하는 이 충격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목사님, 제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러면서도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어쩌다가 교회에서 그 자매와 마주치기라도 하면은 얼굴을 들 수도 없는데 저 자신이 너무나도 더러운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청년에게 어떤 답을 해 줄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네, 그 무의식 속에 그렇게 더러운 생각이 들어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겠구만. 회개하게나.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오히려 칭찬을 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아니, 칭찬을 하시다니까 뭔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받고서 이렇게 답장을 보내셨답니다. 형제여, 나는 형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라고 하는 게 몹시도 이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보세요. 사람들은 백주대낮에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형편인데 형제는 그저 하룻밤 꿈꾼 것만 가지고 그 영혼이 고통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으니 이거는 형제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양심의 화인받은 사람이 넘쳐나는 이때의 형제처럼 자신의 심령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이 나는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예민한 영적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만 있다면 형제는 앞으로 더 신앙으로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형제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머리에 잊지 않고 한 줄을 추가를 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 자매와 연결시켜줄 의향이 있으니 연락하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권목사님의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심지어 우리처럼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지르고 털끝만큼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 앞에도 뻔뻔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 중에도 자기의 더러운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형편없이 만들고 그러고도 회개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할 말이 없고, 물론 그 비난 속에는 왜곡된 말이 상당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리 속에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겉으로는 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은 이상한 이 괴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둔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민교회가 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꾸 왜소해지고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람들이 자꾸 위축되고 욕을 얻어먹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잘못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부흥과 축복의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흐르고 있어서 그 축복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쪽에 서서 힘이 다 빠져서 연약하게 그 위축된 채로 아, 저 건너편 축복의 땅, 부흥의 땅, 그 가나안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 가나안을 쳐다보고만 공상만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넘어서 축복과 부흥의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서 많은 해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가나안 땅 가려고 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될 터인데 강을 건너려면은 무슨 부교를 설치할 수 있어야 되고 뗏목을 만들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좀 더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좀 더 아름다운 시설, 멋진 그 프로그램들, 그리고 목회나 신학의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우리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목회와 신학에 관한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고요. 아름다운 예배당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수많은 기독교의 출판물들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에 기독교 언론이나 이 매스컴들이 참 이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게 부족해서 교회가 잘 안 된다, 부흥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부흥할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도 아닙니다. 그저 한 40년, 한 50년 전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목회자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는 그저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어렵게 어렵게 이 목사님 되신 그런 분이 있을 만큼 배움도 부족하고, 또 어떤 교회는 전도사님이 담임 교역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집사님들이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를 아주 어렵사리 이끌어 나가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젊어서만 하더라도 신학생들이 순회 전도사가 돼가지고 시골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시간별로 세 교회, 네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가난해서 천장에 비가 새도 고치지를 못하고 마룻바닥은 걸을 때마다 삐끗삐끗거리는 이런 소리가 많이 나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교회는 새 가족이 매 주일마다 등록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하루하루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세간에서는 존경도 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부교를 만들고 무슨 뗏목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해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비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어주는 어떤 영적인 더 본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을 건너서 축복의 땅, 부흥의 땅이 가나안에 갈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입성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전략이 도대체 무언가?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젖과 꿀이 오르는 그 가나안으로 첫발을 내어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기류가 겹치고 있던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편 이 모세 이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등장을 했지만은 그에 대한 신뢰가 아직 가지는 않고 누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려갈 수가 있을까 하는 큰 슬픔과 절망이 한쪽에 있었는가 하면은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그래도 저기 가나안 땅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오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어서 이런 두 가지의 기류가 합쳐져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잘만 하면은 가나안 시대, 새 시대를 여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잘못하면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이런 기로에 저들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수백 년 기다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데 성공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그 지평이 되는 그 분수령을 열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지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요단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요단강은 말이 강이지 평소에는 강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수면이 그저 우리 허리춤 정도 될까 말까 한 뭐 더 내려가서 1미터 남짓하고 하는 그저 뭐 건너편에서 이 강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강 건너편이 그저 한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하천과 같은 그런 조그만한 강이 저 북쪽 시리아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길이니까 길이는 굉장히 긴 그러한 강인데 수심이나 이 강폭은 얼마 되지 않은 조그만 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강폭이 불과 30m인 것이 50배 이상 1.5km씩이나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거기다가 해발 마이너스 200m인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해발 마이너스 400m나 되는 그런 사의 사이를 이 강이 흐르게 되니까 자연히 낙차가 매우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물의 흐름도 빠르고 여기저기에 급류와 소용돌이가 있는 그런 이 강이 바로 이 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이었습니다. 우기가 되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건너갈 수도 있는 조그만한 하천 같은 그런 강이지만 그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마치 장마 후에 하천이 그 강 두까지 불어넘치는 것처럼 물이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창일하게 흐르는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그 소떼 양떼를 거느리고 수백만 명이 건너가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 뗏목을 설치했습니까? 아니면은 부교를 설치했습니까? 무슨 배를 만들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뭐 상식적이거나 통상적인 노력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그 강바닥을 발로 밟고 건너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단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요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어떻게 했다?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물을 누가 멈춰 세웠어요? 하나님이 멈춰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강바닥에서 열두 지파를 위해서 세울 돌을 열두 개를 들고 나갈 만큼 요단강을 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냥 평범한 방법으로 건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고 아주 특별한 선물 그런 방법을 기적으로 그들을 건네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 선물이었지요. 모세가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생각할 때 이 모세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는데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좌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해를 그렇게 건너게 되었고 지금 이제 맞닥뜨린 요단강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건너게 하시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하나 이 백성들 앞에서 강하게 보이게 된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여호수아에게 큰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아래쪽 7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아주 강한 이 여호수아가 되게 됐단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미래를 위한 연단이기도 했어요.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말이야. 아무리 어려운 난관, 무슨 장애물이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나만 의지하면 너희는 그 적들을 이기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엄청난 기적이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민교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과 이 부흥의 가나안이 있는데 뭐 쳐다만 보고 건너편에서 강 이쪽에서 탄식하는 위축되고 왜소한 그러한 우리 모습이 아니라 그 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건네게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이 백성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딱 하나만 했습니다. 딱 하나.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데에서 성결이라고도 번역됐지만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성결 혹은 거룩, 카도시. 이게 같은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무슨 뗏목을 만들어라, 부교를 설치해라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요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결하면 너희가 거룩하면 내일 내가 기적을 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루 전날 자신을 성결하게 다 준비를 했고 하나님은 그 다음날 역사하셔서 강바닥을 밟고 건너게 하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누가 일하셨어요? 주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일해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이민교회에 하나님께서 뭘 여러 가지 하라고 이렇게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너희가 성결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해주겠다. 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성결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더러운 게 문제란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자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자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양식이면서 세상과도 구별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는 소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그 성자는 거룩할 성자에다 도자는 무리 도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 성도, 우리들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니까 성결한 그 자체가 곧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 목사 너 거룩하냐?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 거룩하지 못합니다. 설교할 자격이 있느냐? 아, 없는데요. 하지 말까요? 그래도 해라. 그래도 해. 그래도 하고 너도 거룩해지도록 다 같이 힘을 써라. 여러분, 제가 거룩해서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저도 똑같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눈물나게 처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한 세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미 더러운 죄에 그냥 있는 우리.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아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있는 우리라면은 이서 먼저 우리가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빨래 방망이를 가지고 저 두드리고 무슨 세탁기를 돌리고 돌려도 안 되니까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천부여 어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박대하시고 쫓아버리시면은 나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주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는 좀 낫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야 씻김을 받을 수 있고 이 주님의 보혈은 천만다행으로 능력이 있어서 큰 죄가 있건 많은 죄가 있건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보혈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죄를 씻김받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씻는 이 모습.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뒹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배어있는 이 잘못된 습관과 같은 이 더러운 것들 이거 다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좀 줄여나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 우리 속에 무의식적으로 내 삶의 습관이 무슨 인격의 재질이 뭐 배워가지고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다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버릴 게 뭐가 있을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서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물을 품지 말고.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요. 5장 3절 이하에 이런밖에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말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음란한 그러한 성향,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장식장에 그 장애장 아주 예쁜 장이었습니다. 아주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게 뭔가 하고 보니까 아주 예쁜 그 술병들을 왜 그렇게 많이 넣어놨는지 거기 보니까 꼬다리가 그냥 꼬부라진 술병도 있고 노란 술병도 있고 뭐 아주 이상하게 생긴 길쭉하게 생기고 뭐 별의별 술병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젊은 분인들이니까. 아니 지금도 술 잡수세요? 아이 끊었지요. 아니 그럼 이 장식장에다 술병들은 뭐예요? 아 그 예뻐서 그냥 놨습니다. 그런 거 다 내다 버리시오. 다 가서 깨뜨려 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버리라고. 내가 일주일 뒤에 와서 한번 다시 보겠노라고. 일주일 뒤가 아니라 한참 지난 뒤에 가보니까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느 공장에 가보니까 벽에다가 그런 거 있죠. 여자들이 뭐 이상하게 옷을 입는 동 마는 동 하는 사진이 나와 있는 그런 달력 같은 것들 말이죠. 달력을 붙여놨는데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었는데 계속 그걸 벽에다가 붙여놓고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뜯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있는 어느 성결교회에 사역하시는 분이 주무시고 간 자리에 뭐 이상한 게 나오고 그런 걸 여기저기 뭐 옮기다가 보내지 말아야 될 때를 보냈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분이 교회에서 떠난다는 소리도 없이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새로운 교육자를 찾은 교회도 이 뉴욕에 있어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말이 거칠어가지고 그냥 막 욕설 비슷하게 억양을 높여가지고 아주 저속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대화를 하는 건지 욕하는 건지 분간 못할 정도로. 뭐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한동안 제가 무슨 암행하사처럼 말이죠. 목사인 거 표도 안 내고 이거 다니다 보니까 언제 보니까 그런 분도 봤어요. 좀 성결한 말만 해도 좋을 텐데 말이죠. 그저 입에는 그냥 쌍욕들이 붙어 있는 거야. 어떤 분은 비속어를 쓰는데 그 속어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 혈기가 안 죽어가지고요. 그냥 확 하면 그냥 뭐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러고 난 다음에는 시간 많이 지나면 그저 흉터가 남는 겁니다. 아,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저 온유하고 그저 겸손히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다 우리가 그냥 하고 있잖아요. 부정한 생각들. 그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냥 있으면 회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할 테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신문을 보더라도 제목만 보면은 되지. 뭐 첫 글자만 보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뭐 무슨 사도신경을 외운 것처럼 다 외우듯이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일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터넷 검색 같은 것들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 가지고서도 스마트폰은 나의 주님이시니 그러면서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이제 우리 내게서 줄어져야 내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지식도 사라지게 되고 쓸데없는 정보들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취미라고 하는 것도 너무 과하면은 문제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미도 어떨 땐 좀 줄여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바둑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저는 바둑을 할 줄 모릅니다. 그저 강단에 올라가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뭘로 보이냐면 바둑알로 보인다는 거예요. 흰머리 성도는 바둑알 하얀 걸로 보이고 검은머리 성도는 검은 바둑알로 보이고, 뭐 농담이겠지요. 농담이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비신앙적인 것들은 다 없애, 싸그리 없애버려야 되고 어떤 거는 좀 줄일 건 줄여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결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말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비워진 자리를 그 비운 채로 두면은 안 되고 거기에 아름다운 걸로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뭘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비워있는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너는 믿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별된 성도로 살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결 밴드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는 분이 계세요? 시계 손목에 차는 것처럼 한동안 우리 밴드 같은 거 많이 차고 다녔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성결 밴드라고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거기다 성구를 갖다 다 인쇄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사순절 어느 주일날 그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전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십다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학생들은 저는 더 이상 컨닝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서야 가고, 이 어른은 어른대로 다 서야 가고 통성기도하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한 명 한 명씩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이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부인할 수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강단에서 내려갈 때는 이 조그만 바구니에다가 밴드를 많이 두었는데 그것을 하나씩 나누어 드렸답니다. 아마 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이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오늘 이 바로 이 성경 5절 말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 이것만 인쇄를 해서 나누어 드리고, 이게 성결 밴드라는 건데, 이 성결 밴드를 어떻게 쓰느냐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왼손에 이제 차고 있다가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또 풀었다가 왼쪽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옮기면서, 아자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또 잘못했네요. 내가 또 거짓말했네요. 회개하고 왼쪽으로 옮기고 회개하고 오른쪽으로 옮기고. 하루에도 이거를 뭐 저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참 심각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나눠드리면서 적어도 이 한 주간이라도 이게 왼손에 있던 게 오른손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을 지킵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걸 인증샷까지 찍으면서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구니에 넣어둔 것을 강단에서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씩 가져가게 되는데, 팔뚝이 굵은 사람 굵은 거 가져가고 가는 사람 가는 거 가져가고 그저 눈물을 닦으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는데, 전사님이 옆에서 이걸 하나씩 도와드리면서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막 두 개 세 개를 가져가는 거야. 아니, 집사님, 그렇게 가져가면 나중에 모자라는데 그 하나만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내려가면서 몇 개를 가져가면 성결해지려고요. 강산에서 사진 찍고 내려가는데 불과 5초도 안 걸리는데 벌써 이 탐심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성결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 목사님이 장신대회에서 신학교 학생들 2,000명 모아놓기 사경회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날 학생들에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들 다 신학생들이지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다 전도사님들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걸어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교회 학생들이 거룩해지겠느냐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미래의 주인공들이 거룩해지지 않겠느냐고. 여러분들도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랬더니 아, 신학생들이 목사님, 강사님 그거 어디서 구했느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포효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한 2,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보내준 적이 있답니다. 여러분, 아휴, 그 뭐 그렇게 한다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겠어? 맞습니다. 틀린 말씀 아니에요. 성결밴드 만들어가지고 여기 끼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진다고 할 것이면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해지고도 남았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부흥이 중단된 게 이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고 축복의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교회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나도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한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채찍질하고 연단하면서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저는 거룩함을 축복합니다. 거룩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로 확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생각도 거룩하게 해야지. 내가 하는 말이라도 거룩하게 해야지. 내 생활 습관도 이제는 좀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가셔서 여러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는 축복을 받고 저 부흥과 축복의 가나안 땅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이 부정한 말, 더러운 생각, 많은 못된 삶을 밥 먹듯이 해가면서도 가책도 느끼지 못했던 저희들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이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 특별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이 과정을 석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민주주의가 그 땅 위에도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야 정치인들에게 변화와 용서와 화합을 위한 상생의 길도 열어주셔서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삶도 드리고 우리의 은사도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 함께해 주시고 출타한 성도에게도 함께하시며 병약한 우리 이웃들을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자신을 성결하게 다듬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그리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